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월 3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미국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의 접견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서두에서 트럼프 새 정권의 발족, 국방장관 취임에 대한 축하를 보내며 마티스 장관이 취임 후에 최초의 방문국 중 일본을 선택한 점을 일미 동맹을 중시했다는 점으로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정권과 견고한 일미 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티스 장관은 미국은 일본과 함께함을 밝히며 북조선 문제 등 공통의 과제에 대처함에 임하여 일미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지역의 재반 과제와 일미 동맹 강화의 대응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두 나라가 한층 연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북조선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양국은 북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일미한 안전보장 협력에 의해 억제력, 대처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일치하였습니다. 아베 총리 대신은 납치 문제를 제기하고 마티스 장관의 리해를 구했습니다. 양국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관한 과제의 대처를 위해 긴밀한 연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3일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본 방문 중인 제임스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대신은 회담 서두에서 마티스 국방장관의 방일을 환영하며 트럼프 새 정권의 발족, 국방장관 취임에 대한 축하를 보내며 마티스 국방장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일미 동맹의 강화에 한층 더 힘쓰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마티스 장관은 최초의 방문국으로서 일본을 선택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일미 안보조약의 기반에 협력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조선반도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며 북조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양국은 북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일미한이 긴밀히 연계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초석으로 일미 안보 체제의 중요성에 의견 일치하며 일미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월 4일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나다 방위 대신과 회담하고 지역 정세와 일미 동맹의 억제력, 대처력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2월 7일 가토 랍치 문제 담당되시는 마티스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에 관련된 기자 질문에 답하며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연계를 확고히 해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카토 대신의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랍치 문제에 대해 마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에 왔을 때에 아베 총리를 접견하며 또 기시다 외무대신과의 회담을 갖고 랍치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었으며 일본은 마티스 장관과 랍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의 재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 긴밀히 연계하기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 랍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가 선두에 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요코타 메구미 씨의 랍치에 대해 보도된 지 20년, 게다가 랍치된 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뿐만이 아니라 랍치 피해자분들이 랍치된 지 오래 지났으므로 그러한 의미로도 하루라도 빨리라는 생각을 랍치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과 같이 우리도 강하게 가지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랍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해 힘쓸 것이며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말씀드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대응함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특히 동맹관계인 미국과 지금까지 연계하여 왔었기에 계속해서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새 정권과도 그러한 자세로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하여 이 랍치 문제 또한 그것에 대한 리해를 더욱 구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랍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도쿄의 록봉기 힐즈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는 새로 건설하고 있는 고층 건물을 소개하는 북조선의 매체에 의한 기사를 보았는데 평양 요명고리에 있는 그 원형 고층 건물의 형태는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도쿄에 있는 롯봉기 힐즈의 건물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유명한 롯봉기 힐즈와 그 안에 있는 미술관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쿄도 미나도쿠에 있는 롯봉기 힐즈는 도쿄를 대표하는 상징 중의 하나인 시설입니다. 여기서 롯봉기는 지명이며 힐즈는 언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롯봉기 힐즈는 높이 238m의 54층의 모리탑을 중심으로 한 집합주택, 호텔, 텔레비전 방송국 본사, 미술관, 영화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및 기타 상업시설 등이 온도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17년에 걸쳐 완성된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주택복합시설입니다. 이러한 여러 건물이 모여있는 롯봉기 힐즈는 하나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건립되어 건설 당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개업한 이래 국내외에서 매년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롯봉기 힐즈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롯봉기 힐즈의 가장 큰 모리탑에서 식사나 물건을 사며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52층에는 도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도쿄 도내는 물론 맑은 날씨에는 후지산까지 보일 뿐만 아니라 야경도 훌륭해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만남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롯봉기 힐즈는 주변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전철 등 교통수단이 마비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긴급 재해용 우물과 비축 창고, 발전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고 방재 관련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 밖으로 피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뽕기 힐즈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밖에보다 오히려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지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림미술관이 모리탑의 52층부터 53층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으로서 그림, 사진, 조각의 상설 전시회는 물론 건축, 디자인, 유행옷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기획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노뽕기 힐즈의 모리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현대 미술 가운데서도 가장 세련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아온 N.S. 하르샤의 개인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술관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 입장권을 구입하는데 무려 2시간 이상이나 기다렸습니다. 저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옆으로 끼어드는 사람이 없는 것에 다시 한번 일본인들의 높은 도덕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52층까지 고속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니 모림미술관 입구가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모림미술관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미술관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합니다. 급한 경사로 된 자동 계단에 오르니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과 같았으며 이런 높은 곳에 미술관을 건설한 건축가의 발상이 아주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가인 에네스 하르사의 1995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약 20년간의 대표작 약 70점을 집합시킨 세계 처음의 대규모적인 개인전이라고 합니다. 작품에는 인도의 전통미술, 신화와 서사시, 동식물과 새들의 세계, 미지의 우주공간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시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한 장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은 무려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 그림의 방대한 규모와 섬세함, 상상을 초월하는 전시 방법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림 이외에 전시물도 있었습니다. 193 유엔 가맹국의 국기를 만들고 있는 193대의 재봉틀과 재단된 국기의 원단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전시는 다민족, 다은어, 다종교의 국가인 인도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고대로부터 우주공간, 현대와 미래를 형상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미술 작품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관 참관을 마치고 전망대에서 불야성을 이룬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니 낮에 보는 도쿄와는 전혀 다르게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최근 평양의 여명거리 고층 건물 건설장에서 사고가 나 약 32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북조선 매체에서는 하루에 한 층씩 건설한다고 소리 높이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건물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노뽕기 힐즈를 비롯한 고층 건물처럼 북조선에서도 건설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또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체계와 사회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도쿄에서 유명한 노뽕기 힐즈에 대하여서와 노뽕기 힐즈에 있는 모리미술관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20일 북한 석탄의 수입을 정지시킨 중국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날에 중국의 삼산은 북조선산의 석탄을 좀 수입을 하는 것을 2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그런 것을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하는 그런 조치는 일단 물론 북조선에 대해서는 그 중대한 그런 가격을 좀 의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북조선이 석탄 수출을 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양을 좀 포함도 전 그 수출액의 3분의 1 정도가 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쪽에서 석탄 수입을 좀 존재한다라고 그런 조치를 좀 발표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충격을 좀 북조선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북조선이 전용 핵시험을 두 번 했었습니다만 그걸 그 일 날에 했던 것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란 것은 그 전용 12월 30일 날에 제대로 좀 되었습니다만 그 제재 결의란 것으로 좀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택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란 것은 북조선의 석탄 수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른바 상한란 것으로 좀 한계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1년 동안에 4억불이나 750만 동 가지는 그 수출을 할 수 있다. 4억불 정도는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750만 돈 좀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좀 만들었던 것은 작년 12월 달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였습니다만 근데 그것을 좀 중국이 어떻게 리행하는가 잘 엄중하게 리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은 물론 우리 미국이나 일본이 너무나 주목을 좀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잘 하도록 좀 설득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이번 중국의 석탄 수입을 좀 존재한다라는 그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에 있는 의문에 대해서도 이번에 중국이 답변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 진심에 있는 것은 북조선에 대한 경고란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2월 12일에는 북조선이 중거리 단도미사일을 좀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명백하게 작년 12월 31일 날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그 결의라는 것은 좀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중국이 허용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도발적인 그 행위만 계속할 때는 더 그 강한 압력이라는 것은 중국이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좀 포함해서 하는 이번 조치에는 그런 경고 의미가 크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또 압력만 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른바 북조선 문제라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립장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월 18일 날에 왕위 외교부장이 한국의 예, 윤변세 외교부 장관으로 좀 만났습니다. 독일 좀 뮌헨에서 중앙과 외상회담으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왕위 외교부장은 관계 그 이 문제에 관계 있는 나라들은 물론 엄청나게 좀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은 좀 리헨으로 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대화의 회복으로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왕위 외교부장이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하는 것은 뭐 계속 중국 쪽에서는 그 원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북조선이 그 비핵화의 그 비핵화 길로 다시 한번 좀 변화를 좀 자세를 변화시켜야 되고 막 적어도 핵시험에 좀 모라토리엄 임시 존지 뭐 그다음에 그 탄도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엄 그 이것도 임시 존재란 것은 그 먼저 좀 북조선 그 하는 것을 좀 중국 쪽에서는 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근데 그게 되면 육사회담도 재개할 수 있고 막 그다음에 석탄 수입에 대해서도 준조 간에는 그 윤바 국경무역이랑 그 통관 통계에 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조선의 태도가 바뀐다면 중국도 그에 대해서 자세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2년의 히트곡 야마모토 린다의 도저히 멈추지 않아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린다의 도저히 멈추지 않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 n info@radi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부터는 9800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4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56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69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